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말씀과 찬양으로 새로워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는 에스더입니다. 첫 번째 곡으로 찬송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던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라는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현진양 자매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저는 현진양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양 자매님. 내 맘 찬 가족 여러분, 혹시 지금도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걱정이 있으신가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자꾸 불안해지고 혹은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계속 마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그런 경험들, 기도해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지는 것 같은 염려 때문에 지쳐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주제로 오늘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를 듣는데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 맞아 염려하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근데 어떻게 안 해 이런 마음도 같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걱정하지 마라는 가벼운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시선을 완전히 바꾸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정말 천천히 깊이 묵상하면서 왜 우리는 염려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찬양을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참 단순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깊은 믿음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진양자매님, 우리는 왜 이렇게 내일을 붙잡고 살려고 할까요?
저는 미래가 불안해서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큰일 날 것 같고 또 내가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요.
맞아요. 사실은 염려라는 건 미래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모르는 영역, 또 내가 장담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계산하고 대비하고 걱정하면서 마치 그 미래를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처럼 살려고 합니다.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마음이 편해지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시선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진양자매님이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공중의 새를 보라. 이 말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설명부터 하지 않으시고 먼저 우리에게 보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자연을 봐도 그냥 지나치지 거기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새를 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창고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먹이시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질문은 사실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질문이에요. 너희는 훨씬 더 귀하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 말씀이 진짜 마음에 와닿아요. 하나님을 나를 그렇게 보신다는 게요.
맞아요. 염려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까라는 의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하늘 아버지, 이 표현이 너무 따뜻해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건 진짜 현실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아무리 걱정해도 바뀌는 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염려는 아무것도 바뀌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소모시키고 그 걱정 가운데 지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는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가? 또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 염려를 붙잡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고 스스로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염려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예를 들어주시는데요. 찬양을 한 곡 듣고 와서 이어서 나눠보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진양자매님?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증거였다는 게 느껴졌어요.
맞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한마디가 오늘 말씀의 중심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 진짜 위로가 돼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아신다는 것.
맞아요.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아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걱정하기 전에 이미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가 되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염려를 없애는 방법은 우리가 뭔가를 더 준비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두는 삶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었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내가 책임질게. 너는 오늘 나를 믿어라.
아, 이 말씀이 너무 크게 와닿아요. 진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사랑하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염려가 올라오고 걱정이 되고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고백되어지고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도 제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진양자매님의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북조선에 계신 내 맘 찬 가족 여러분, 아, 우리는 염려할 것이 너무너무 많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고 또 내일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또 은혜로 살아가는 평안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찬양, 다음 주에 만나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감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 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사무엘 형제님, 사랑 참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네, 요즘 네. 또 날씨도 따뜻하고 네. 그 따뜻함이라고 하는 그 감각을 느끼면서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자녀로서 새로운 감각, 이 시대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적 감각도 어떻게 또 살펴봐야 하는지도 기대하면서 요즘 지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저도 너무 잘 지냈습니다. 전 또 요즘에 공부에 한참 열을 올리는 시기라서 네. 공부를 하며 또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 그 속에서도 애쓰며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부지런히들 살아내고 계시는군요. 네. 지난주 살펴본 내용을 먼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광야학교는 만약 우리의 행위가 완전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느냐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선 행위가 완전해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네. 비록 그런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공로라고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당연한 일을 당연히 한 것에 불과하니 우리의 잘못에 대해 사면을 해주거나 과거의 잘못들에 대해 보상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의 선행이 있다라고 해도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그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선을 완전히 행한다 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들이라 영원한 상급에는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로와 상급은 비율이 맞아야 하는데 이 땅의 공로는 일시적 공로여서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행위라 해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뭐였나요? 우리의 선행은 우리의 칭의 결과들이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그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다 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네, 또 다른 이유는 양심의 평안과 위로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실패할 때마다 할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네.
우리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불안정한 일이 될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행위로나 또는 행위와 믿음이 결합한 것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면 그것은 구약과 신약에서 제시하는 구원의 길이 서로 같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마지막 이유로는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만약 우리에게 완전한 행위가 있어서 그것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면 의나 구원 중 일부분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구주가 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게 62문을 마치고 63문으로 넘어갔습니다. 교황주의자들이 영생을 선행에 대한 상급이라고 주장하는 건 혹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라고 했었던 게 있었죠?
네. 아마도 그들은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용하다 보니 그런 것 같다고 했었습니다.
네.
네,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잘한 게 있어야 상을 주는데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는 거였죠. 하지만 잘한 게 없는데도 칭찬하거나 상도 주고 하니 반드시 공로가 있어야 상급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 사람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행에 대한 상급으로 영생을 베푸신다라는 말은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네, 뭐 우리 선행하자, 잘 살자, 믿음으로만 그러면서 나쁜 행동하지 말고 우리 잘해야지 의도는 참 좋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어차피 은혜로 뭐 거둬주시는 건데 왜 성경은 선행을 해야지 상급을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구절들이 있나. 왜 그랬죠?
먼저는 우리의 선행에 대해 상급을 베푸셔서 그러한 선행들을 하나님 당신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그렇죠.
네, 입증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네.
또한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에게만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도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는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면 마치 우리가 공로를 세우기라도 한 것처럼 이 상급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리라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네. 잘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 살펴본 내용을 돌아봤고요. 63문. 하이델베르크 63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미래의 세상에서 선행에 대해 상을 주실 텐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이 아무 공로가 없습니까? 답은요?
이 상급은 공로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속하는 것입니다.
네. 지난주 63문의 반론들을 살펴보면서 마쳤어요. 두 가지를 네. 살펴봤는데요. 몇 가지를 더 살펴보죠. 조금 많이. 사랑자매님, 세 번째 네. 반론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의 의는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공식적으로 의롭게 되는 바로 그것이다. 믿음이 우리의 의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식적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반론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네,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뭔가 의와 믿음에 관해서 말하는 대전제와 소전제가 어색해 보이는데
네.
일단 의에 대하여 말하는 대전제가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의 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공식적으로 의롭게 되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대전제 그것은 맞다는 거죠.
네.
성화령제님 의견에.
네. 네. 그러네요. 믿음을 말하는 소전제가 잘못됐네요.
소전제
네.
뭐죠?
반론에서는 믿음이 우리의 의다라며 믿음 그 자체를 의라고 말하는데요. 뭐 그동안 배워왔지만 그렇지 않죠. 믿음의 의 자체가 아니라 의를 위한 도구일 뿐이죠.
그래요. 대전제는 맞아요. 대전제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공식적으로 의롭게 되는 그 의가 맞아요.
네. 네
그런데 그 다음. 믿음이 우리의 의다? 아니죠.
네.
사실 이렇게 대전제가 맞고 소전제가 틀리니 결론은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이 반론을 다 맞는 문장으로 바꾸려면 어디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소전제를 이렇게 해야겠죠.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그렇죠. 아니면 믿음이 깨닫고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것이다.
네.
아니면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의 의가 아니라 믿음이 깨닫고 적용시키는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의 의다. 뭐 이제 그런 거죠.
네.
예, 소전제가 잘못됐으니까. 소전제를 바로 잡으면 우리 사무령제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네 번째 반론을 살펴보죠. 사랑자매님.
네. 악행은 정죄한다. 그러므로 선행은 의롭게 해준다.
자, 악행과 선행이라는 이 둘을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해서 선행은 의롭담을 받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악행과 선행은 반대 개념이 아니에요.
나쁜 일의 반대가 착한 일이 아니라고요?
네,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뭐 반대가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악행은 전적으로 악한 것. 그럼 선행은 뭐냐? 전적으로 선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게 선한 것.
아.
네. 그러니까 악행이 전적으로 악한 것이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선행은 왜 불완전한 선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이유를 말해볼 테니까 왜 그렇게 말하는지 두 분도 한번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대답해보세요. 왜 네. 그런가 생각해보시면 이유가 깨달아지실 거예요.
네.
선행이 왜 불완전한 선이냐 왜냐하면 설사 우리의 선행이 완전히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영생을 얻을 공로로 내세울 수 없다고 했었죠 지난주에.
네.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니 상도 받을 수 없는 착한 일 이거 뭐 착한 일이라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선행이 왜 불완전한 선인가 하면 그것은 우리가 그저 마땅히 행해야
그렇죠.
할 의무이기 때문인 거죠. 바꿔 말하면 자랑할 수 없는 착한
그렇지.
일인 거죠.
예, 맞아요.
네, 자랑할 수 없으니까 착한 일이라고 할 수 없는 거겠죠.
네,
네.
맞아요.
이번엔 제가 선행이 왜 불완전한 선인가 하면
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유익을 끼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말해야겠네요. 하나님께 유익을 끼치지 못하니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지 못한다.
네.
상도 못 받는 선행이니 그것은 불완전한 선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행은 정죄하고 벌을 받고 심판을 당하는데 선행은 의롭게 해주지 않냐. 그러니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교황주의자들이.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그 둘은 반대 같냐? 아니다. 우리의 선행은 불완전한 선일 뿐이다. 이런 얘기하면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말할 텐데 잘 이야기를 해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잘 들으셨습니다. 네. 그 다음 반론을 살펴볼까요? 사랑자매님.
의롭게 행하는 자는 의롭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다.
네. 지금 우리가 계속 교황주의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성경의 바른 주장과 또 그 주장에 동의하는 우리를 반대해서 그렇지 않아. 행위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들에 대한 반론이거든요. 지금도 역시 믿음 말고도 또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주장할 때 그냥 주장하지 않죠. 자기들도 네.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져다 한단 말이에요.
네.
여기 대전제가 뭐예요? 의롭게 행하는 자는 의롭다 이건데 정말 그럴까요? 아, 이 전제가 맞나요? 뭐 성경에 있나 보면 되겠죠. 네. 요한일서 3장 7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예, 여기에 있네요.
그렇죠.
의를 행하는 자는 의롭고.
자, 그러니까 이 반론의 앞에 있는 대전제는 맞아요. 의롭게 행하는 자는 의롭습니다.
네.
그러면 뭔가 그러면 우리도 의롭게 행하고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이런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네.
자, 그런데 여기 요한 사도께서 말씀하신 의를 행하는 자는 의롭다라는 이 구절의 의미는 사람 보기에 의롭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의를 행하면 의롭다. 이것은 사람들 보기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정말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 행위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네요. 선행을 행한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운 자가 아니네요.
그래요. 이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말했으니 우리가 의롭게 될 방법이 없는데 근데 왜 요한 사도께서는 의롭다고 하지? 그것은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요한 사도께서는 이제 우리가 의롭게 행하면 의롭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누가 의로운지를 선포하는 것일 뿐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네요.
네.
중생받은 자가 또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왜냐하면 의를 행함으로써 자신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선행을 통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천국 가게 되었으니 선행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남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쟤 선행을 행하는 것 보니 하나님 앞에 천국 백성으로 허락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의미가 바로 요한 사도의 고백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의롭게 행하는 자는 의로우니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반론은 우리의 칭의 원인이 아닌 것으로 그 원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오류를 범한 거예요. 요한 사도께서는 원인으로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았는데 결론에서 원인으로 확 만들어버리고 만 거죠. 다음 발론 뭘까요? 사랑자매님.
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녀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많은 죄를 사함받았다고 하신다. 그러므로 사랑이 우리의 칭의의 원인이다.
네. 방금 전에 살펴본 반론이나 지금 이 반론이나 성경 구절을 가지고 행위로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그런 반론이 있기 전에도 고민이 많아야 되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신앙을 가진 우리가 이런 구절들 앞에서 어떻게 온유한 태도로 대답할 것인지를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동안 우리 잘 생각 안 해봤을 거 아닙니까?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그녀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많이 죄사함 받았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네. 많이 사랑했으니까 많이 행위로 옳은 행동을 했으니까 죄사함 받았어, 의롭다함 받았어,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성경의 내용이 분명히 그렇거든요. 자, 그런데 정말 그런 건가요? 어때요?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결과의 근거의 원인을 추론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많이 사랑했고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 깊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녀는 반드시 많은 죄를 사함 받은 것이 틀림없다. 뭐 이렇게 결론 짓고 계신 말씀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랑 때문에 죄 용서 받았다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죄를 용서받은 게 아니라 죄를 용서받았네 이렇게 사랑하는 거 보니까 그런 의미라는 네. 거죠. 뭐 주변 얘기 같을 수도 있는데 사랑했기 때문에에서 이 때문에라는 원인을 뜻하는 단어 아닙니까?
네.
이게 언제나 결과를 일어나는 일의 원인을 지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볼게요. 낮이기 때문에 태양이 떠 있다. 맞는 말이죠.
네.
그런데 이걸 낮이 태양에 떠 있는 형상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낮이 아니라면 태양이 떠 있지 않을 거야. 이런 의미는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오히려 태양이 떠 있으니까 낮인 거죠.
네.
이 사랑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때문에를 꼭 어떤 일의 원인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랑했기 때문에 용서받았다가 아니고 많이 주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 거죠.
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63문을 마치고 64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64문 질문. 하지만 이 가르침이 사람들을 무관심하고 속되게 만들지 않을까요? 답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자들로서는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64문은 교황주의자들의 반론을 대비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함을 받는다고? 그럼 사람들 선행을 안 하잖아. 그러면 예수 믿어서 엉망으로 살고 속 사람들하고 이 세속에 속한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 이제 그런 비방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제가 뭐 목사님 말씀이 틀렸다라는 건 아닌데 가끔 보면 미성숙한 신앙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위험에 빠지곤 하죠.
네.
회개하면 네. 어차피 용서해 주실 텐데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하진 않지만 행동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게 보이거든요. 드러나거든요. 우리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행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는 교리를 강조하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고민도 있습니다.
그래요. 뭐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만약 믿음으로 말미암는 값없는 칭의를 설교했는데 정말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건 그렇다면 우연한 일일 뿐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드리고자 하는 순전한 열심을 일으키는 것이 그 교리의 자연스러운 효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게 오히려 논리적으로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했다면 오히려 더 아름다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건 오히려 우연한 일, 그러니까 잘못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부주의하고 속된 자들이 이 은혜의 교리를 자기들에게 적용시키기 때문이 아니겠죠.
네.
제대로 적용시켰다면 오히려 이제 적용시키지 않은 그 이유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네. 이것에 관한 반론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읽어주실까요?
우연하게라도 악을 조장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제거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사람을 우연하게 더 나쁘게 만드는 이 교리는 배척해야 마땅하다입니다.
우연하게라도 악을 조장하는 것들은 과연 제거되어야 마땅하죠. 네, 하지만 그것들을 제거하는 것보다 오히려 보존시키고 가르쳐야 할 더 크고 더 강력한 이유들이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이제 그 교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 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우연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우연하게라도 그런 일이 나면 그거 가르치지 마야지 이렇게 끝까지 고집을 하는 거죠. 사랑자매님이 아주 좋은 말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교리 때문에 사람들이 악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악하게 되는 것은 자기들의 과오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자매님이 이러셨잖아요. 보존시키고 가르쳐야 할 더 크고 강력한 이유들이 있을 때는 우연이라도 그런 문제가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힘을 줘서 가르쳐야 할 그런 이유가 있을 때는 나쁜 일이 있다 해도 보존하고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 교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네.
이 교리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택한 자들의 구원과 더불어서 이 교리를 결코 제거하지 말고 꾸준히 가르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반론을 살펴보죠. 사무령제님.
우리를 해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교리에 따르면 미래의 죄들이 우리를 해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과거의 죄는 물론 미래의 죄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죄를 위하여 보상을 치르셨기 때문이다입니다.
네. 이 반론의 주 전제는 어떤 단서가 붙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를 해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것만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거죠. 우리를 해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나,
네. 그렇죠.
미래의 죄들은 참되게 회개한 자들에게는 해가 되지만 무관심한 자들과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정이 다르다.
네.
그렇다면 미래의 죄들이 우리를 해칠 수 없다라는 소전제도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는 언제나 불쾌함이 되고 또 죄는 가장 큰 과오니까요.
그래요. 우리의 죄들은 또 하나님께 순복하지 못하게 하죠. 심지어 죄는 믿는 자들까지도 세상에서 형벌을 당하게 만듭니다. 예, 물론 영원한 형벌에서는 구원함을 받지만요. 세상에서는 일시적으로 형벌을 당하죠. 터무니없는 이제 논리를 가지고 미래의 죄도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 없겠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대전제도 틀렸고
네.
소전제도 잘못됐습니다. 다음 반론을 살펴볼까요? 사랑자매님.
네. 성경에 없는 것은 가르쳐서는 안 된다. 성경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네. 뭐 성경에 없는 것은 가르쳐서는 안 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네.
뭐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성경에 없고 뭐 그 의미도 없다. 그럼 그것은 교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하지만 어떤가요? 예, 성경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네.
어떻게 해서 제가 이렇게 힘있게 그렇다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성경은 율법의 행위나 율법이나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행한 의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이 씻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바 그리스도의 피와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네. 오직 믿음으로 그런 말이 없다고 쳐도 그리스도의 피와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곧 그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율법을 행하거나 우리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나오니까.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네. 계속해서 제63문 하지만 이 가르침이 사람들을 무관심하고 속되게 만들지 않을까요? 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본 것에 대해 나눠볼까요?
저는 성경이 저에게 제시하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공부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그 아까 얘기할 때 앞에서 내가 얼마만큼 많은 은혜와 속죄함을 받았는지 알게 되는 만큼 사랑하게 된다. 네. 네,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받은 속량의 값을 얼마나 느끼고 있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연결된다면 나의 사랑은 어떠한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제가 받은 그 구원의 값과 속량함을 정말 그 받은 값대로 알아서 더 하나님을 그러면 진짜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한 주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 귀한 말씀 해주셨네요.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니. 그런데
네.
이제 우리가 좀 그 말씀을 이 교리에 근거한 바른 이해가 없이 아 그래. 내가 계명을 지키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결론은 계명을 잘 지키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그 글의 표면에 있지 않은 이면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지금 사랑 자매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결국 그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킬 거라는 거죠.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 아니라
네.
결국 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즐거움이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고된 일이나 이거 안 지키면 천국 못 가는데 그런 무거운 짐이 아니라
네.
맞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받은 구원이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거죠. 아까 이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자들이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네.
맞아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불완전한 의라는 단어가 좀 마음에 꽂혔고 그걸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바라보면 우리가 많이 공감이 되실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멋지게 고백을 했었고 나는 저 그물과 모든 배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었지만 끝내 그 작은 요정 앞에서 불멍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처참하게 무너지고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죠. 그런데 그가 다시 회복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이고 그래서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뭔가 행해서 하나님으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사랑한다 말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를 품어주시고 더 사랑하시는 그 큰 은혜가 우리가 감싸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북조선의 성도님들 환경 가운데 우상 숭배가 늘 거처에 늘려 있고 늘 악마의 올무가 가득한 그곳이랄지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 아멘.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은혜로운 인사를 나눠주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안에서 즐겁게.